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는지에 관한 물음에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북한은 다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지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혹은 3년 전 퇴임 당시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에 가까워진 이란과 북한과 공존하는 게 미국의 효율적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주일미군의 사령관을 사성장군 직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 임무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대장인 사령관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일미군의 사령관은 중장이 맡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관해 검토 중인 안을 지금 발표할 것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백악관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동맹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통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조직의 사령관은 막료장, 대장과 같은 계급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 회견에서 우리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일본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주일미군의 사령관도 대장으로 높여 격을 맞추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주일미군의 체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아지면 해당 조직의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일 간 유사시 대응도 고려해서 작전 이반과 훈련 등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장이 이끄는 주일미군은 독립적인 작전 지휘권이 없이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와 도쿄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시차도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은 4일 추모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난먼 사태가 벌어졌던 태난먼 광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이날 접근이 제한됐고 최근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홍콩은 빅토리아 공원 일대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켰습니다. 백악관은 스위스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커스틴 앨런 미 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5일 스위스 루체른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설리번 보좌관도 이 일정에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 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의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지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3차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구름이 가끔 많이 끼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7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를 이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한 간에 도출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킴으로써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현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이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발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는 북한이 전쟁 관계를 규정한 상태에서 직접 도발을 해오는데 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건건이 또는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작전의 융통성이 많아지고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며 이들 조치 시행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관련해 즉각 운영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정형으로 하는 방법과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서 기동형 확성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며 고정형은 전원 연결과 고정 작업 등에 수시간에서 며칠이 소요되지만 기동형으로는 스피커를 탑재한 채 군사분계선 인근 도로로 이동해 바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던 육상과 해상, 공중 완충 구역에서의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국군은 9.19 합의에 따라 MDL 5km 이내에서의 연대급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나 포병 사격 훈련,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북방한계선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곤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해왔습니다. 군당국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의 도발의 양태와 유형,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에서 그런 포사격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계속 GPS 교란을 NLL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물풍선 같은 걸 계속 보낸다든지 그러면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지역에 정찰기를 투입하는 등 정찰 임무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재무장과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도 GP를 복원하는 등의 상응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이미 9.19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북한이 한국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진 않겠지만 남북한은 충돌 방지와 완충 장치를 잃게 됐고 한반도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게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한반도에서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9.19 합의는 사실상 사망한 셈이라며 남북관계가 나아지고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합의는 도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3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와 관련해 비무장지대 DMZ에서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이날 BOA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vigilance and we need to maintain a cool and calm situation along the DMZ.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서먼 전 사령관은 침착하게 한국과 미국 간 견고한 방어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정찰활동 등은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의 우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 GPS 교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상과 해상 완충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GP 철거, 전방지역 비행금지 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MDL 인근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 전면 중단,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일 BOA와의 통화에서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비행이 제한됐던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lights that there was a restriction on flying along the DMZ. That will no longer be in effect.
또한 비무장지대 내 훈련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최전방 부대의 대비태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합의를 한국은 지켜왔다면서 이는 동맹의 정보 감시와 정찰 비행, 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실사격 훈련 역량을 감소시켰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합의로 전방지역의 정찰 작전과 포병 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시해왔습니다. 위반 사례만 3,600여 회에 달합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은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가운데 감시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도움이 됐던 만큼 한국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순진한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단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이 합의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제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외부의 정보 유입이 차단된 김정은 정권에는 치명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받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 1,000개를 남쪽으로 보낸 이유는 정보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고립을 극복하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물풍선 살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goes into North Korea helps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nd it gives them information to help overcome their isolation.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지도부는 우려한다면서 대북 방송은 진실을 전달하고 북한의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북한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떤 종류의 확전을 수반할 것인가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다음 조치는 무엇일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이 후속 조치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단연간 말과 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왔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반체제 선전부터 음악, 케이팝 등 다양한 영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정권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려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갉아먹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has responded strongly either in words or actions over the years when South Korea had the loudspeakers.
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키지 않겠다고 한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남북 양측이 더 이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한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양측 군대가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훈련과 정찰을 재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방법 중 하나가 제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both militaries can undertake activities closer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resuming exercises, reconnaissanc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이 비무장지대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상징적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hows that both sides, the North and South, have agreed they're going to put a safety pin in a safety factor.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더라도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남북한 양국의 군사합의 폐기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4년 반 동안 모든 대화 시도를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북한이 어떤 외교적 협상이나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그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3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국방부가 4일 밝혔습니다. 비핀나랑 국방부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과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 외교, 정보,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 공유 절차, 위기와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 등 지난 1년간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 위성 항법 장치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양상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열려 미한이 내놓을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주목됩니다. 미한 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는 분명히 역겨운 전술이고 무책임하며 유치하다고 말하겠다며 북한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위를 비난한다며 이웃나라로 풍선에 쓰레기를 담아 보내는 어떤 나라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쓰레기를 담은 풍선 260여 개를 한국으로 보냈으며 2일에는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렸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장은 2일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북한으로 이른바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부두에 또다시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부두에 쌓인 석탄의 양도 약 두 달 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지난 2일입니다. 2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북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의 적재함에는 이미 검은색 물체가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두에 놓인 석탄을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건 약 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17일엔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의 정박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건 다량의 석탄이 발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선박 두 척 모두 불투명한 운항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선박은 국제해사기구 IMO 규정에 따라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키며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등의 지도에선 이 선박을 비롯해 지난달 입항한 선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입항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치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 선박 두 척 모두 AIS를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이 라진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어느 곳으로 운송했는지도 현재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라진항에 쌓인 석탄이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해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 일대에 구름이 끼지 않은 지난달 25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석탄은 선박이 정박하는 부두의 절반가량을 채우고 있으며 기존에 석탄이 발견됐던 약 300m 거리의 공터에도 여전히 석탄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공터의 석탄 규모가 이전보다 훨씬 커지면서 사실상 부두와 공터 사이 빈 공간에도 석탄이 덮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초부터는 부두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또 다른 공터에도 석탄이 약 130m 길이로 쌓였습니다. 그만큼 이 일대 석탄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석탄이 쌓인 부두 바로 옆에선 과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의혹을 받을 당시 운송됐던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돼 라진항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석탄 선적 선박이 정박한 부두는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 면엔 석탄이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면에는 각각 120에서 14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는데 미국은 러시아로 향한 컨테이너만 만여 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 논의를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입니다.
The DPRK has also unlawfully transferr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to aid Russia.
우드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11,000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이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월 28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사흘째 회의에서 대러시아 무기 이전 의혹에 대해 미국이 조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주요 한반도 관련 법안들을 새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러 협력 제재와 이산가족 문제, 한국전 종전 관련 수정안들인데 개별 법안으로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171건입니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러협력 제재법안과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한국전쟁 종식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먼저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 의원과 공동의장이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북러협력 제재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명시된 이 법안은 개별 법안으로선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으로 한인 밀집지역인 버지니아주의 웩스턴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 역시 개별 법안으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의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도전과제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앞서 샤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담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에서도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셔먼 의원의 법안 처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원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굵직한 내용에 담긴 여러 개의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의회 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개별 법안으로선 처리가 더딘 한반도 관련 법안을 의회가 매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경우 수정안은 운영위 심의에서 채택돼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본회의로 넘겨질 수 있으며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대한 하원 운영위 심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법안으로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6월 중순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 시 안보리에 단호히 대응할 거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3일 6월 중순에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6월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plan to have meeting in mid-June human rights and peace and security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 holistic manner, especially in the case.
황 대사는 북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및 인도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인권과 평화 및 안보 문제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의장국 임기 동안 지난해 8월 안보리가 했던 것처럼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는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를 연다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일본, 알보니아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과 다르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mean, unlike human rights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is officially on the Security Council agenda. This is unique to North Korea, and there are some good reasons for it.
황 대사는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의 공격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핵무기 개발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는 유엔 안보리 내 의제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Som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particularly Russia and China, do not support the idea of discussing human rights in the Security Council. Their argument is it's not a security issue.
김정 특사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은 안보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안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황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 도발 시 유엔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These days and over the last several days alone, the North Korea engaged in the provocations, major provocations, including multipl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황 대사는 최근 며칠 동안만 해도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및 군사 정찰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했으며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참여한 안보리 회의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북한 도발 시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안보리 의장직은 15개 이사국의 영문 국명순으로 수임하며 의장국은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 행사 등을 개최할 권한을 갖습니다. 황 대사는 대표 행사로는 사이버 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하는 공개 회의를 열 것이며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2017년 이후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후에도 안보리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도발 및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 지속 배경과 관련해선 북한이 남북 간 국력 격차를 인식하면서 그것이 그들을 더욱 긴장시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 및 외교에 열려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납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 지난달 한일, 한일중 정상회의 때 이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중 한반도 문안에도 납치자 문제가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일 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납치만 언급된 채 주체인 북한조차 명시하지 않아 이전 정상회의 공동선언보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한편 한국외교부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 인권 행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의 귀환을 염원하는 상징물인 새송이 물망초 배지를 단 것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주행사에 동배지를 달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9차 한일중 정상회의 뒤 공개 서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요들이 이 배지를 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에서 가슴에 달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를 통해 납치 문제 등에 관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골재 운반선이 일주일 가까이 중국 영해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금지된 이 선박을 억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 선박 동산 2호가 또다시 중국 영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동산 2호는 현지 시각 4일 오전 3시 현재 중국 레닌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 중입니다. 동산 2호가 자리한 지점은 육지에서 거리가 약 17km에 불과합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동산 2호가 중국 바다에 진입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A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토대로 동산 2호가 지난 29일부터 이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동산 2호의 중국 영해 진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이 조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동산 2호 등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다른 나라 항구로의 운항이 금지된 동산 2호가 어떤 이유로 한반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해상으로 향했는지 또 이처럼 장기간 대기 중인지 의문입니다. 동산 2호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중국 영해 혹은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IMO에 따르면 동산 2호는 골재 운반선입니다. 따라서 동산 2호가 유엔 금수품을 운반했는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동산 2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동산 2호가 무사히 중국 바다를 다녀간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억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류평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동산 2호가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한 지난달 29일 BOA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합참의장이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을 주요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3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의 대러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임팩트 포럼 대담에서 미국 국방 전략에 명시된 5개의 도전 상대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모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laid out five challenges. People's Republic of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violent extremists. And
이어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했다며 중국이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 북한이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적 극단주의자들도 전 세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세상이 더 복잡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지난 몇 년간 동맹 파트너들 간의 대화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European countries working and focused on the Pacific and in Pacific countries focused on Europe. We know how important allies.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에,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유럽에 집중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파트너십과 관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특히 한국에서 두 차례 복무하고 2018년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지낸 일화를 소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인도태평양의 많은 동맹국, 파트너들 간 협력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협업의 가치를 믿는다며 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미 정부 기관 간 협력과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합참의장은 1987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에서 F-16 전투기 조종사로 2007년부터 약 1년 동안은 비행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토론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두세 가지 큰 사안들이 있다며 첫째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two or three big undertakings that we are really focused on right now. That are occupying a huge amount of our time. The first is
이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잠재적 위협과 유럽이나 미국 또는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량 살상 테러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밖에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 등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하고 가치에 기반해 국제기구와 파트너 등과 협력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 지방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7도에서 30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15에서 29도, 안주 14도에서 27도, 남포 14도에서 29도입니다. 신의주 수풍 관계 맑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15에서 27도, 수풍은 14도에서 28도, 중강 12에서 29도, 최저기온 강계 14도에서 3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16도에서 29도, 개성 맑은 가운데 15에서 30도, 사리원 15에서 30도, 신계 14도에서 3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 맑은 가운데 기온은 14에서 26도, 청진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7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산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10에서 26도, 원산 맑은 가운데 16에서 24도 분포, 청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13에서 18도, 선봉 흐리겠고 11도에서 17도, 삼지연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앞바다 오후에 맑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서해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먼바다에서 1m로 이겠습니다. 6월 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의 미래 그리고 많은 면에서 세계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와 끈기에 달려있다고 미국 국제개발처의 이소벨 콜먼 부처장이 최근 키우에서 열린 투자회의 기조연설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또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통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전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의 열쇠는 견고하고 성장 가능하며 활기찬 민간 부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며 세수를 창출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우크라이나 경제 일부를 파괴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국제개발처는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식량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종자와 비료, 곡물 저장 시설, 안전한 수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농토와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콜먼 부처장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 6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공급은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푸틴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난방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전력 확보와 전력망 복구를 위해 1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계획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5년에 걸쳐 긴급하게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등을 켜놓고 난방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이미 제공된 거의 10억 달러에 더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하나의 목표, 즉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만이 제공할 수 있는 번영과 존엄성으로 정의되는 미래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북한의 위협이 커졌는지 물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북한은 다뤄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년 전에 그리고 3년 전 퇴임 시에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에 가까워진 이란과 북한과 공존하는 게 미국의 효율적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을 사성장군 직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 임무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대장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장이 맡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회간의 검토 중인 사안을 지금 발표할 것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백악관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동맹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 연계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 지휘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조직의 사령관은 막료장, 대장과 같은 계급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 오스틴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일본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주일미군 사령관도 대장으로 높여서 격을 맞추는 검토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주일미군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아지면 조직의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일 간 유사시 대응도 고려해서 작전 이반과 훈련 등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장이 이끄는 주일미군은 독립적인 작전주의권이 없이 상급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와 도쿄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시차도 있어 비효율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같은 인태사령부 예하인 주한미군의 사령관은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사령부 대변인 토머스 바저 소령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으로 볼 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사령관 계급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사리에 맞다고 미군기관지 성조지에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태난먼 사태 35주년을 맞은 4일 추모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난먼 사태가 벌어졌던 수도 베이징의 태난먼 광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접근이 제한됐고 최근 강화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는 홍콩은 지난해까지 태난먼 사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 공원 일대의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 근처에서 6월 4일을 기리는 포스터를 들고 서 있던 시민 여러 명을 연행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3일 밝혔습니다. 커스틴 앨런 부통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 스위스 루체른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설리번 보좌관도 일정에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헬스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